오늘 함께 공부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며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틀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학기 동안 느헤미야서를 한번 같이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것 먼저 복습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심겨진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이다 였습니까?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이다. 예, 내 인생이 내 것이면 내 맘대로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삶 전체가 수동태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살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수동태의 삶을 바르게 수용하고 또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면 순종하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나를 부르신 분에게 나를 맞추지 않겠습니까? 나를 부르시는 분의 수준이 내가 가야 할 수준입니다. 만약 상인이 나를 부르면 나는 상인이 되면 됩니다. 또 기술자가 나를 부르면 기술자가 되면 되고 학자가 부르면 학자가 되면 됩니다. 물론 조폭이 부르면 조폭이 되면 됩니다. 예. 그런데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B번 심겨진 삶을 사는 것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나타난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즉 복 있는 사람은 재산이나 자녀, 지식, 권력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진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또 그렇게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으로 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또 주야로 묵상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가 그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줍니다. 그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많이 누리는지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지 않고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그 사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는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10번, 심겨진 삶을 사는 것은 맺은 열매로 표현된다고 했습니다. 맺은 열매로 표현된다. 예, 우리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이자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은 가지이기도 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냇가에 심겨져야 하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말로 강과 시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네, 제가 그래서 국어사전 찾아봤습니다. 강은 넓고 길게 흐르는 큰 물줄기, 그리고 시내는 골짜기나 평지에서 흐르는 자그마한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즉 우리말로는 강과 시내의 차이는 물의 양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 11년 전에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이드가 했던 말 중에서 잊혀지지 않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 가이드가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 똑같이 우리나라에서는 강과 시내의 차이가 물의 양으로 표시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물이 계속 흐르면 넓으나 좁으나 언제나 강이고 물이 흘렀다가 안 흘렀다가 하면은 시내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요단강이 굉장히 좁습니다. 제가 갔을 때 그 요단강에서 그 한 열댓 분이 세례를 받고 계셨거든요. 물에 들어가서. 근데 우리 한강에서 세례를 받는다? 상상할 수가 없죠. 근데 시내는 이제 물이 흘렀다가 흐르지 않는 곳인데 그렇다면 그 우리 지리 시간에 배운 와디라는 지형 있지 않습니까? 우기 때는 강이 되고 건기 때는 말라서 흙이 되는. 그래서 우리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할 때 그 시냇가가 우리말에는 단수 복수를 잘 표현을 하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y the streams of the water.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제 그곳은 물이 흘렀다가 흐르지 않으니까 이 나무가 어디에 심겨졌느냐 하면은 이쪽에서도 시내가 흐르고 여기서도 시내가 흐르고 여러 곳에서 시내가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시내가 마르면 이쪽 물이 와서 이 나무에게 물을 주고 또 여기도 마르면 또 다른 곳에서 물을 주는. 그러니까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딱 심겨진 곳은 그곳이 너무너무 정확한 은혜의 자리가 되는 셈입니다. 2번 예레미야 32장 41절과 시편 1편 3절을 암송해 보십시다. 먼저 우리 예레미야 32장 41절은 다 같이 한번 외워보실까요? 내가 시작 내가 그들의 기쁨으로 그들의 복을 주되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예, 그 다음 시편 1편 혹시 암송하신 분 한번 살짝 손들어 보실래요? 네, 저 뒤에 네. 아멘. 또 다른 분 한 분 해보시겠습니까? 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말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아멘. 혹시 그 여구역장님 혹시 중이 없으십니까?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외워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부터 그 느헤미야서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제 그 우리들이 창세기부터 좀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다가 거의 역사적인 연대를 포기하는 곳이 남북 이스라엘이 남쪽 북쪽으로 분리된 이고 난 이후부터는 아예 머릿속에 개념이 잘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종종 듣지만 그때 들으면 살짝 아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또 잘 모르게 되죠. 그래서 먼저 한번 연대를 큰 중요한 사건들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대를 나누기에 먼저 앞서 그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또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또 그 포로에서 돌아오고 하던 때가 2400년 전입니다. 그래서 그 연대가 혹시 이제 참고도서를 보시다 보면은 연대가 뭐 몇 년씩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 너무 오래돼서 그런 거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아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A번 주전 930년이 이스라엘의 남북 분열이 이루어진 때입니다. 북쪽에 열 지파, 남쪽에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으로 나뉘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남북이 나뉘어지게 된 그 일은 뭐죠?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나뉘었죠. 그 앞에 다윗 왕, 그 앞에 사울 왕인데 사울, 다윗, 솔로몬은 전부 다 40년씩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40년씩 더 하면은 그러니까 솔로몬은 970년에서 930년까지 40년을 다스렸고 다윗은 1010년부터 970년까지 사울은 1050년부터 1010년까지 예, 그 통치했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이제 북쪽 남쪽 두 나라 체제로 내려오다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는데 분단된 지 208년 만에 북이스라엘에는 모두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 왕국만 계속 이어지다가 남쪽도 이제 멸망을 하게 됐는데 남쪽의 멸망은 세 차례에 걸쳐서 그 멸망을 했습니다. C번의 갑은 주전 605년이 남유다의 1차 바벨론 포로가 되어 갔던 때인데 이때는 여호야김 왕 때인데 이때에 다니엘도 함께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가 있었던 때가 주전 597년이고 이때가 여호야긴 왕 때이고 예, 이때에 다니엘이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에스겔입니다. 이때에 많은 그 열왕기하 24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끌려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사람이 없었더라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된 때가 주전 586년 이때가 3차 바벨론 포로인데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이고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훼파가 되었습니다. 그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 왕이 끌려갈 때 그 자식들은 그 자기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노사슬에 매여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남유다에는 344년 동안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전 537년에 바벨론에서 1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됩니다. 이때 그 이 귀환을 주도했던 사람이 스룹바벨인데 그 숫자는 49,897명입니다.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이만큼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 주전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이제 새로운 페르시아 왕이 들어서면서 귀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그 다니엘의 역할이 지대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전 536년에 이제 성전 재건, 1차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되었다가 중단이 되게 되었습니다. 유다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방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536년부터 520년까지 16년 동안 성전이 지어지지 못하다가 다시 520년에 시작이 되어서 4년 동안 지어서 516년에 성전이 재건되게 되었습니다. 이때 스룹바벨이 주도를 주로 많이 했다고 해서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한 가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70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70년인지 혹시 생각해 보시거나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이제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제 3차 제일 마지막에 망했을 때가 아까 586년이고 처음 돌아왔을 때가 537년인데 그렇게 보면 49년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일찍 돌아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크게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1차 포로가 605년이고 처음 돌아왔을 때가 537년인데 그렇게 치면은 이제 68년인데 요 횟수를 605년에서 535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70년이 그 성경에서 말한 70년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금방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가 주전 586년이고 그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되었을 때가 516년인데 그 사이가 70년이니까 그 성전 파괴부터 성전 재건까지를 70년이다 보기도 합니다. 어느 쪽을 봐도 괜찮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집은 주전 479년에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에스더서 마지막이 부림절이 제정된 걸로 끝이 나는데 그때가 473년경 정도니까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고 그 다음에 하만의 계략이 있어서 정리가 되는 데까지 약 한 6년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전 458년에 이 바벨론 포로 2차 귀환이 있게 되는데 이때는 에스라가 주도를 합니다. 이때 돌아간 사람들의 숫자는 1,754명.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이 있은 지 79년이 지난 후에 2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번 주전 444년에 바벨론 포로 3차 귀환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느헤미야가 주도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2차 귀환 이후 14년 만에 3차가 이루어졌고 1차 후에는 93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했습니다. 이 3차 때는 몇 명이 갔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전 433년에서 432년은 느헤미야가 바벨론 귀환과 2차 귀국, 그러니까 444년에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곳에 있다가 다시 바벨론으로 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2차 개혁을 했는데 그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성경의 장면은 그 신약의 세례자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번호로 하면은 I, J가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느헤미야의 시대에 해당합니다. 4번, 느헤미야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A번, 구약 시대의 마지막 역사에 관한 책이다. 마지막 역사에 관한 책이다. 우리 성경 순서로는 느헤미야서가 16번째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해서. 예, 그런데 역사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의 무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 속에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 내 인생 속에 내 삶의 현장에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식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또렷하게 느껴지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느끼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B번, 성벽 재건을 위해 부르심 받은 일에 대하여 기록한 자서전과 같은 책이다. 성벽 재건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일에 대하여 기록한 자서전과 같은 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헤미야서를 주신 것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우리에게 또렷하게 알려주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지금 우리 삶의 자리, 가정, 일터 이러한 곳에 있게 된데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관건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은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쓰는 자서전인 셈이 되는 거죠. C번, 에스라서와 동시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에스라는 성전 재건을 통하여 영적 개혁을 다루고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통하여 영적 개혁을 다룬다. 성전 재건, 성벽 재건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나뉘어져 있지만 히브리어로 된 히브리 성경에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붙어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서로 역할은 다르지만 참 좋은 동역자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동역자입니다. 다만 역할만 서로 다를 뿐입니다. 저는 목사라고 하는 직임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또 구역장님들은 구역장이라는 역할을 통해서 주님을 섬깁니다. 에스라는 성전 재건을 통해서 영적 개혁을 하고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통해서 영적 개혁을 하는데 그 영적 개혁에는 사회 개혁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면 그것이 곧 사회를 개혁해 가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우리 교회가 굉장히 개혁적이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개혁적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최대한 순종하려고 합니다. 순종해 가다 보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비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성전 재건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서로 우열은 없습니다. 예, 여러 선지자들이 동시대에 활동을 참 많이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동시대 인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에게 주로 복음을 많이 전했을 것입니다. 또 미가는 시골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5번 1장 1절에서 3절을 읽고 나누어 봅시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 에이번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 느헤미야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입니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 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 우리들 다 이름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들 이름에는 다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름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훌륭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름이 삶을 높이지 않고 삶이 이름을 높입니다. 예.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에 동참했던 사람 가운데 느헤미야와 동명이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서로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아직 한 번도 저는 만나본 적은 없지만 저와 동명이인이 어딘가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 성경에 나온 인물의 이름으로 유다는 굉장히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이후로 유다의 이름은 참 그렇지 못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유다라는 이름을 그 가진 사람을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가룟 유다가 그 이름을 망친 것입니다. B번 느헤미야가 유다에서 온 동생 하나니에게 물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를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는 그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포로가 되지 않고 거기서 계속 남아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살았지만 조국의 형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곳은 약 1,400km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렇게 멀리 그 당시에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조국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내 관심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관심의 영역이 내 삶과 믿음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10번,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상황은 어떠했으며 예루살렘 성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예, 사람들의 상황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이 조국으로 돌아갈 때는 큰 결심을 했었을 것입니다. 신앙은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결단하는 것이고 평생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번 예루살렘 성의 상태는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에 탔다고 합니다. 이때는 그 예루살렘 성전, 즉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고서도 약 70년이 더 지났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에스라 사장에 의하면 그 2차 귀환을 주도했던 에스라가 성벽을 세우려고 했는데 르훔과 심세라는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악의적인 조서를 올려서 그러니까 이 성벽이 완성되고 나면 이 사람들은 반역을 할 것입니다라고 조서를 올리는 바람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진 상태로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서도 여전히 허물어져 있는 삶의 영역은 없는지 돌아보는 것은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에서 온 동생 하나니와 몇몇 사람으로부터 굉장히 그 어려운 일을 접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들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려운 일을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그런 어려운 일이 한 번도 없이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접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그 귀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게 있는데 문제를 문제로 삼으면 문제가 되고 문제를 문제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된다. 이게 참 잘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일어난 어떤 일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예,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진 채로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 살펴보십시다. 6번 1장 4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나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으실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귀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에이번 하나님으로부터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예,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 울음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시험을 많이 못 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을 못 보고서 울고 나오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못 치고 웃고 나오면 소망이 없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의 이 울음이 자신의 신세 한탄을 위한 울음이 아니라 예루살렘 재건을 위한 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는 게 중요한데 무엇을 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수일 동안 슬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히 슬퍼해야 하는데 슬퍼하지 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더 눌림이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금식을 했는데 금식은 단지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져야 하는데 그것을 이루어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먹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농담처럼 다 이거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많이 먹는 것을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금한다고 하는 것은 그 중요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TV 탤런트들이나 그 배우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살은 언제 뺍니까? 언제 빼죠? 예, 입금되면 뺀답니다. 입금이 되는 순간에 뺀답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가 이제 앞으로 연기해야 될 것이 지금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 역시 회피하는 게 아니라 헌신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바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두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도망가겠다가 아니라 직면하겠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비번, 느헤미야는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 고백했습니까? 예. 크고 두려운 분, 언약을 베푸시는 분, 긍휼을 베푸시는 분. 예, 크고 두려운 분과 언약과 긍휼을 베푸시는 분은 참 반대되는 개념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이 양쪽이 다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성가 중에 거룩하신 주님 만군의 여호와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예, 그 2절이 이렇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만군의 여호와 그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워 늘 의로우시지만 또 자비로우신 주님. 예. 저 하늘도 주께 찬양하여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예, 늘 의로우시지만 또 늘 자비로우심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그 우리가 기도를 정의할 때에 기도가 제일 기본적인 정의가 하나님과의 대화 아닙니까? 대화를 한다고 할 때는 나랑 대화하는 상대가 누군지를 잘 의식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청와대로 초청을 받아서 대통령과 오찬을 하기로 했다고 하면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좋아하시는지 무슨 얘기를 관심 있는지 이런 걸 알아야 우리가 대화를 더 잘 풀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혼자 떠들고 끝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내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이 내가 드리는 기도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늘 의식하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10번 하나님께 기도하던 느헤미야는 자신과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무엇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합니까?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의식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죄인 된 자기 자신입니다. 그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혀서 두 배 가득한 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주님을 직면하게 되면 자신의 죄인됨이 그 다음에 곧바로 따라오게 됩니다.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예,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놀라우심 이런 것을 직면하는 순간에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모자라는 존재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참아주셨는지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예. 이 느헤미야도 크신 하나님, 자비하루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순간에 자기와 자기 조상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짓는 죄의 궁극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 지키라는 것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율법의 책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다고 굳은 결심을 한다고 해서 지켜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거 지킬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가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디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무엇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까? 8절 9절 우리 제가 표준 세번역을 써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시겠지만 우리가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삶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우리와 우리의 삶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변화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보다 말씀이 우리를 읽어낼 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그 유명한 구절도 눈에 들어오지만 어떤 때는 예기치 않았던 구절이 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이번 느헤미야는 자신과 조상들이 어떤 존재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이랍니다. 자기와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께 죄도 짓고 말씀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도 함께 중요합니다. 만약 제가 어린 제 아들이 제게 아빠 일주일 있으면 제 생일이에요. 제 생일 선물로 뭐 예를 들어 책 한 권 사주실 줄 믿어요 라고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내가 사줄게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와서 아빠 제 생일날 책 선물 사주실 거 믿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제 말했잖아.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밥도 굶고 와서 아빠 사주실 거 믿어요. 진짜로 믿어요. 그거는 못 믿는 거죠. 제 아들이 제게 책을 사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사줄 의지가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응답이 되고 아니고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범죄하고 했지만 이 사람들이 다 주의 종들이고 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F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어떤 신분에 있었습니까? 예, 왕의 술관원이었답니다. 예, 왕의 술관원은 왕의 신변 보호와 국정 자문도 할 수 있는 굉장한 요직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까지 갔다 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제국의 왕들에게 최고 중요한 것이 자신의 신변 보호입니다. 이 느헤미야 때 왕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그 아버지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 때 에스더가 왕비였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그 에스더의 아들은 아니고 아마 다른 왕비의 아들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에스더가 나아가야 되는데 못 나가지 않았습니까? 왕이 불러야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금규를 내밀어야 내가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금규는 왕이 들고 있는 금으로 된 지팡이 또는 지시봉 같은 것입니다. 그걸 가리키면 경혼들 보고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자신의 권위도 높이고 누군가가 나를 암살하려고 할 때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이 됐다고 하는 것은 왕에게 직접 갖다 드려야 하니까 굉장히 최측근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결론 A번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예,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신 사람을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굉장한 신앙인입니다. 이 정도면 앞에 포로기한 때 먼저 돌아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돌아갔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거기 있던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페르시아 왕궁에 느헤미야를 심어놓은 것입니다.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사람들을 심어놓으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역 모임에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바로 심겨진 사람입니다. 나번,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신 사람은 소명의식이 분명하다. 소명의식이 분명하다. 느헤미야가 아까 자기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고 했습니다. 유다가 망하는데 느헤미야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이 죄를 많이 지었다든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지 않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고 합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지금 이 페르시아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든 성벽이 무너졌든 세워졌든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소명의식을 느끼고 바르게 결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시대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말들을 듣곤 합니다. 나 하나 변해서 세상이 바뀌겠느냐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단체로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느 사회가 한꺼번에 모든 사람들이 다 바뀌어서 새로워진 때가 있습니까? 언제나 나들의 복수가 바뀌어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구중물이 있으면 그것을 맑히려면 맑은 물을 넣어야 됩니다. 내가 넣어서 별 표시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나들이 거기에 물을 부어서 그것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답은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기도를 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해야 함을 또 내 책임임을 안다는 것입니다. 수험생이 시험을 앞두고 기도한다는 것은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B번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사람으로 느헤미야와 같이 이방 땅에서 쓰임을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 아까 생각 예 에스더 우리 생각할 수 있죠. 예. 에스더 역시 동일하게 또렷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시공을 초월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에서더를 통해 또 그 사촌 모르드개를 통해서 유다인들의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스티븐, 오늘 배운 것을 지난 주일 설교의 관점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예,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입니다. 느헤미야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 아닥사스다 왕이 갈 수 있도록 지금으로 치면 비자도 내어주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의 신비한 손이 그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사람이었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였던 것입니다. 그 느헤미야를 250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삶의 자리에 심어주신 사람으로서 어떤 결단들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결단하고 구체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새로워지는 일은 없습니다. 암송 구절은 예레미야 32장 41절과 느헤미야 1장 11절 하반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에 탄 채 방치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나 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벽을 세우는 일을 시작하지 않으시고 이방인의 땅에 있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역만리에 있으면서도 조국의 수도 예루살렘 성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기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사회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할 것들이 허물어져 있고 방치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외면하지 않고 기도로 삶으로 하나씩 세워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에 불과한 존재들이지만 우리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림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신 삶의 자리에서 느헤미야들로 살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 입증이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이 증거되게 하시며 우리가 속한 구역과 가정과 사회가 더 신실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와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과 신실함으로 살아 허물어진 곳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목도하는 오늘의 느헤미야로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